예, 오늘 주일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로 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가지고 에벤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힘이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 마음이 어쩌면 오늘날 이 교회가 비난 가운데 처한 이 시대 상황과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행위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할 수도 덜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람됨, 나의 나됨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성전 중심이죠.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신앙이었죠. 따라서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법궤를 빼앗길 수 있느냐? 먼 훗날 그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보다 더한 충격을 받았죠. 어떻게 성전이 무너질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이방인들의 발에 밟힐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법궤 그 자체 신통력이 있다는 것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법궤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동일시되었고 그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나 또 그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만족과 기쁨은 또 비할 수 없이 컸겠죠. 어쨌건 이 법궤가 빼앗김으로 실로의 사람들은 그야말로 통곡하고 부르짖는 상황이 일어났고 엘리 제사장은 그 놀란 소식에 목이 부러져 죽었고 그 대제사장 또 엘리의 며느리는 아이를 해산하다가 그냥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떠나면서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게 그 아이의 이름이 된 것이죠. 그러면 법궤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빼앗겼고 또 왜 빼앗아 간 건가요? 5장 우리가 1절,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 사람들이 궤를 빼앗아서 이 전투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획득한 이 법궤를 아스돗에 가져갔다고 되어 있는데, 아스돗에 왜 가져갔는가 하니, 그게 다곤 신전이 있기 때문에 다곤 신전에다가 그 법궤를 두기 위해 가져간 것이죠. 이 블레셋은 해양민족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가나안 땅으로 뭐 배를 타고 이주하거나 또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이곳의 신들을, 이제 농경의 신들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픽업한 신이죠. 이 다곤 신이란. 그래서 모양은 물고기 모양, 마치 인어처럼 하반신은 물고기 형태를 하고 있고 위로는 사람의 형상을 가진 그런 신을 이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농경사회 주신이었던 바알 신의 아버지로 이 다곤 신을 생각을 했고, 그들은 전쟁 때마다 그들 또한 다곤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스라엘의 이 대승을 거둠으로써 다곤 신이 압도적으로 더 강한 신이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리품처럼 취한 이 법궤를 그들은 다곤 신전에 가져가서, 그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그 빼앗아온 신을 자기들의 신전에 둠으로써 그 자기들의 주신이 이제 빼앗아온 신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신의 힘은 더 강력해질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 살아가는 인간의 위계질서와 동일하게 신적 위계질서를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지금 대만족을 거두고 이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다곤 신전 그 옆에 신상 곁에다가 법궤를 두게 된 것입니다. 이 아스돗이라고 되어 있는 지명은 여러분들이 블레셋,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이곳 블레셋의 땅은 주로 이제 크레테라고 하는 섬에서 건너왔기 때문에 해안 중심으로 다섯 도시가 형성이 됐어요. 그들은 아마 크레테 섬에 있을 때 헬라 쪽 영향을 받았던 탓이겠죠. 도시 국가 형태를 취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아는 다섯 군데 도시가 연합한 국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지만은 도시 국가 하나하나는 독립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전쟁이 나면 이제 일사불란하게 다시 뭉쳐서 굉장히 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처럼 행동했고, 또한 철기 문화를 이 일찍이 소재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정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정말 목에 가시처럼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무슨 그런 원수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힘든 사람들이 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없어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내가 바뀌는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기 위해서 곁에 꼭 힘든 사람을 두고 계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바뀌면 있는지 없는지도 또 모르게 돼요. 때로는 그 사람 손에 우리를 맡기십니다. 어쩌고 이렇게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수치를 겪고 박해를 심지어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또 우리 또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어쩌면 마치 무슨 뭐 공생해야 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곁에다가 두고 지내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 블레셋은 지금까지도 가사라고 하는 동네, 가자라고 하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가사 위에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사, 그 다음에 아스글론, 그 다음에 아스돗, 그 다음에 옆으로 이 예루살렘 쪽으로 조금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에그론, 그 다음에 가드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나 에그론은 조금 더 이스라엘과 접경 지역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드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원래 아리안 족속에서 덩치가 커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드 출신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덩치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철기 문화를 소지하고 있음으로써 강력한 군사력도 이 이스라엘과 비교가 안 되고, 그 어떻게 뭐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쟁 끝에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패전하고 만 것이죠. 법궤를 가져갔다가 빼앗기기만 했지 아무런 소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은 블레셋 이 사람들은 맨날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면 가져와서 이 다곤 신전에 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사기 때 보면은 삼손이 그야말로 뭐 제 집 떠나들듯이 그 블레셋 땅을 헤집고 다니다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가 저지간 어쨌든 들릴라를 유혹해서 이제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얼마나 기뻤던지 삼손 붙들려 오는 날 제사를 다 큰 제사를 드렸어요. 이 사사기에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갈까요? 사사기 16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다 언제나 신들끼리의 전쟁에 인간이 동원된 형국이니까 이기고 나면 늘 그쪽 진 쪽에 신상이나 우상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이제 제물처럼 전리품으로 갖다 두는 것이죠. 나중에 사울 통일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도 블레셋에게 패전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때 이들은 사울의 목을 다곤 신전에 갖다 둬요. 갑옷을 마치 지금 법궤 두듯이 그 여기다 두고 사울 왕의 목을 다곤 신전에 갖다 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법궤는 정말 어처구니 없이 실로의 성막에 있어야 할 법궤가 지금 다곤 신전 곁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이죠.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하나님도 수치스러웠을까요?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은 수치스러워하셨는지 어떠셨는지. 3절 4절입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이렇게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적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너무 재밌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법궤를 빼앗았을 때 그 흥분과 그 기쁨과 그 환호성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냥 한쪽은 울부짖는 그 실로는 울부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들렸던 반면에 다시 이제 이 아스돗에는 그냥 이 법궤를 빼앗아온 기쁨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냥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 것이고 아 그랬는데 그 기쁨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무슨 이 모습이 지금 되고 말았습니까? 자기들의 그 주신 다곤 신이 법궤 앞에 마치 절하듯 경배하듯 예배를 드리듯 그렇게 코를 박고 땅에 엎드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른 사람들을 못 보는 사이에 다시 세워놓았겠죠. 그렇게 세워놓았더니 그 다음날은 뭐 또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는 그냥 아예 목이 부러진 거예요. 두 손이 잘린 거예요. 누가 이랬을까? 아니면 저절로 그렇게 됐을까? 우린들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성경은 왜 이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법궤를 빼앗긴 치욕적인 사건은 왜 기록되었으며 그 빼앗긴 법궤,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법궤 앞에 그들이 그토록 섬기는 우상은 왜 또 넘어지며 자빠지며 또 세워놓았는데 또 왜 또 자빠져서는 이번엔 목이 부러지고 손이 잘리는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 도대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존재다 얘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통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드러낼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표시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상은 인간이 아니고서는 표현될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지만은 우상은 인간이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에 그 우상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한 부분만 찾아서 읽어보겠는데 이사야서 4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뭐 나무는 또 안 그렇습니까? 돌은 안 그렇습니까? 금은만 그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다고 하는 것들을 직접 자기가 가진 소유를 털어서 그걸 만들어서 자기가 만든 것에 절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 묶이며 자기가 만든 것에 옴짝달싹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이 만든 것이다. 도대체 우상을 왜 만들까요? 왜 인간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게 되었습니까? 그렇죠. 부족하다는 것을 채울 도리가 무엇일까를 고민한 끝에 만든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한테 하는 모든 행동들은 더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한테 가서 요구하는 게 뭔데요? 더 달라는 거예요. 이게 부족하고 이게 필요하니까 꼭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으면 안 찾아갈 거 아니에요. 부족해서 다 찾아갈 거 아니에요. 뭐가 부족하든 나는 부족합니다. 뭐 돈이 부족하든 뭐 힘이 부족하든 능력이 부족하든 인기가 부족하든 표가 부족하든 뭐가 부족해서 좌우지간 가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부족하다고 가서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대상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마치 그게 나를 채워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그 존재에다가 부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가짓수가 뭐 셀 수도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우상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심지어는 그 우상에다가 애를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남편을 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내가 없는 거 다 거기다가 얘기를 해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거기를 가셨을까? 왜 법궤를 거기다 보내셨을까? 이스라엘은 영광이 떠났다고 전할 리인데 왜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을 자청하면서까지 법궤를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두는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다곤 신전 안으로 들어가셨을까? 다곤 신전에 왜 영광의 빛을 비추셔야 하나? 그래서 그 다곤 신이 엎드려지는 것을 보게 하신 까닭은 뭔가요? 제 힘으로 설 수 없는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간이 세워놓지 않으면 저절로 설 수 없는 것. 그리고 또 인간이 세워봐야 나중에는 그냥 그 이튿날에는 목이 부러지게 만드셨어요. 목이 부러지게. 누구 생각이 납니까? 아, 엘리 제사장 생각 안 나세요? 엘리도 몸이 비둔해서 그냥 의자에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엘리의 목이 부러진 것과 다곤의 목이 부러진 것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겠어요? 둘 다 목이 부러졌는데. 엘리는 뭐 때문에 목이 부러졌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자식을 우상처럼 섬기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식을 우상처럼 섬겼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 곁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둔 것이죠. 내 자식을 지켜주는 우상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들을 그야말로 죄를 뒤집어 쏘아서 제사장 옷을 벗겨서 금식을 시켜서 기도하게 해도 못한데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두다가 자식 다 잃어버리고 본인 죽고 법궤는 빼앗기고 처참한 그런 몰골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은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가만두신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뭐 법궤를 다곤 신전에 두는 거야 뭐 어쩌겠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우상의 하나처럼 여기는 자들에게 대해서도 그분은 그냥 그대로 못 본 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 반열에 두는 것을 그분은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더 큰 일을 하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상 반열에 두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사람이에요. 성전 봉헌 기도가 너무 은혜로워서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는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 많은 것을 다 구하지 않고 오직 지혜만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 솔로몬이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는 말이에요. 그 만년에. 왜 아내를 그렇게 천명씩이나 두더니 아내들이 가져오는 그 많은 우상들을 다 허용을 하더니 도대체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게 되냐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자문과 그렇게 많은 예? 시를 썼던 사람, 그의 학문을 그 당시에 누구도 좇을 수 없는 사람, 그가 가졌던 재산은 오늘날 재산 가치로 따지면 빌 게이츠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졌다는 그 솔로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이 되는 게, 많이 아는 게, 많이 소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많이 소유하는 게 그게 꼭 축복이냐고 우리는 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는 결국 그 많은 소유, 은은 돌아볼 필요도 없고 금조차도 헤아릴 필요가 없을 만큼 많아진 그 많은 부가, 그 많은 소유가 결국은 솔로몬을 소유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여인들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에 소유당하는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리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역대상에 보면은 열왕기를 보면은 그는 뭐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에다가 그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 많은 재산과 그 많은 축복이 오히려 화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 나중에 우상들을 다 받아들였나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정략 결혼한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딸을 내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딸이 가지고 온 바로의 딸이 가지고 온 그 우상도 그는 그냥 받아들이게 되고 만 것이죠. 참 예,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은 11장에 그가 어떤 신들을 뭐 밀곰을 섬기질 않나? 그모스를 섬기지 않나?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우상들을 다 섬기게 되는 것이죠. 소위 우리가 말하는 혼합주의 신앙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 되고 말았어요. 그렇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두 번째 왕으로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는 우상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죠. 따라서 인간은 우상을 만드는 것을 그 버릇을 멈출 수 없고 꺾을 수 없고 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부족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면 더 이상 우상을 찾아갈 일이 없어지게 돼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우상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이를 우상으로 안 만드는 이유가 방법이 뭐예요?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그 아이 그대로를 존재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아이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위해서도 우상에게 가서 부탁하거나 우상에게 달려가서 더 요구하는 일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계속 부족감에 시달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조차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본의 아니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법계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법계 뺏길 때까지. 하나님이 그 법계를 우상으로 만든 우리의 신앙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니까.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곤에 목이 부러지고 손이 떨어졌는데 여러분 목이 떨어졌다는 것은 호흡하지 않는다는 것, 살아있지 않는다는 뜻이요. 손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더 이상 능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손이 없는데 뭘 합니까? 그랬으면 그 다곤이 누군지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다곤에 손이 떨어진 문지방을 성스럽다고 밟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새로도 튼튼한 다곤 신상을 만들었겠죠. 이제는 목이 안 부러지고 손이 안 끊어지는 우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마치 어떤 뭐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어서 수술만 하면 모든 환자가 다 낫는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그 의사가 쓴 칼만 만져도 그 의사가 집도한 의료기기만 만져도 병이 다 낫겠습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도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도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돼지 머리에 고사를 지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경멸하는 그들은 왜 아직도 고사나 왜 아직도 부족 같은 것에는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일껏 법계는 빼앗겼지만 영광은 떠났다고 자탄하는 실로를 떠나셔서 지금 이 아스돗에서 이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스스로 홀홀 단신 블레셋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 혼자 들어가셔서 지금 무슨 일을 지금 해내고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히고 계신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란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마치 출애굽기에 보면은 세 번째 재앙, 독종 재앙과 흡사한 이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역병을 쓰실 수도 있고 질병을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런 역병들이 번지는지 다 이유를 잘 몰라요. 뭐 어디서 비롯됐는지 뭐 소문만 들어서 무성하게 알 뿐이지 왜 이런 병들이 21세기에도 우리를 괴롭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역병과 독종과 종기와 피부병과 무슨 흑사병과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이상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쉽게 포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이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의 뿌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돈벌이의 수단으로 때로는 우리의 이름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때로는 우리의 권력과 능력을 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삿된 생각이 왜 없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시고 거기에 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이슬람 땅에서 선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아무 선교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슬람 땅에서 그분은 개종하게 하는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실제로 그런 간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뭐 그냥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만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서 망령되어 일컫지만 않으면 우리가 적어도 십계명만 제대로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은 넉넉하게 그분을 드러내시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선순위가 바뀐 일이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홀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블레셋 땅에 무슨 일이 계속 번지고 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축제를 하듯 했지만 그 땅에 지금 다곤의 신상이 무너지고 그렇게 부서지는 뿐만 아니라 다곤 신의 목이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그곳 땅에 지금 온갖 재앙이 창궐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마치 이스라엘이 열 가지 재앙이 와도 바로가 그를 내보내주지 않았지만 어쩌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바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에요. 눈치도 빠르고 이 지금 법궤가 있는 한 평안할 수가 없겠구나. 블레셋 사람들의 목소리도 커요.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단 한마디 대들지도 못했지만 이들은 뭐 하십니까? 내보내세요 지금. 이게 요구하는 것이죠. 여기다 두면 우리가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방백들이 기껏 의논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한번 옮겨볼까? 그러면 이 법궤를 좀 달래기 위해서 이스라엘 쪽에 가까운 곳으로 옮기자. 그게 에그론이고 그게 가드예요. 그렇게 옮겨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절 이하입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 즉 그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게 지금 안 보내다가 계속 재앙이 거듭되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사이에 재앙은 점점 더 심해지고 독종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으로 화하고 이제 더 이상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하고 전쟁할 때는 패하게 하시더니 홀로 그 땅에 들어가셔서 지금 온 블레셋을 상대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사실 이 우리가 읽는 이 설교 말씀의 주제는, 본문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느냐는 것이에요. 그냥 우상의 목이 부러졌다라는 제목을 오늘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정리했지만 사실 더 핵심적인 주제는 우상의 목이 부러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법궤까지 가지고 간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큰 교회를 짓고 큰 뭐 성가대를 만들고 거대한 무슨 뭐 콘서트를 하면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계속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가면 그러면 우리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을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한번 우리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17장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장 1절,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왕관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까? 아버지여 나를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으로 저를 세워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제사를 다시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 뜻입니까? 아니에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미 아버지는 나를 영화롭게 하셨지만 이제 아버지를 다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긴 채 메어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막 사박단이라고 고함을 지를지는 모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거기가 그 자리가 그 방법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가장 온당케 드러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그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성품, 사랑과 공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빚어지는 것,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것보다 더 급하고 시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가 십상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는 사람이 되면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건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태초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더 큰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제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많은 기도가 빗나간 일이 더 많았고,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온당하게 이루어드렸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즐겨하셨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면 나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일을 어떤 관계 가운데 나는 이 일을 해야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나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법궤를 직장에 들고 나가서 직장을 한번 초토화시키고, 우리는 법궤를 들고 뭐 광화문에 나가든 어디 나가든 이 세상을 한 큐에 다 뭐 그냥 한 단번에 다 정결케 하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도 않거니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현장에 들고 나간 법궤를 빼앗기게 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수치를 겪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 자신은 스스로를 계시할 수 있는 분이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제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겠다고 설치지만 않아도 그냥 조용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기만 해도, 그냥 그분이 사랑하듯 사랑하고 그분이 소금과 빛으로 공의를 드러내라고 할 때 그렇게 살기만 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넘치도록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어도 그분은 선교할 수 있고 그분은 공의를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 당신 자신의 영광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할 때만이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가로막지 않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작년 얘기지만은 한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므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율리안 우르반이라는 이탈리아 38살 의사의 간증이죠.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기억하고자 조금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내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건 믿지도 의지하지도 않았고 그저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인 의학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곤란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듣는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가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믿을 수가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75세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 지칠 대로 지치고 무너졌지만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어떻게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환계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리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조차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이 넘칩니다. 아니 어떻게 38살 먹은 이 의사, 무신론자 의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코로나 확진자로 판명된 한 목사님이 이 병원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면 확진자가 안 돼야지. 목사라면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완치돼서 나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알았다고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잠도 잘 수 없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왜 여기 와야 하는지, 왜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시대에 눌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눌려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안의 시대에 불안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지내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빚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할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손길에 붙들려 저희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모든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온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만나주셔서 그래요, 누군가 하나님 없어도 상관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잡아줄 수 있고 그들의 불안을 평강으로 바꿔드릴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곤의 신은 부러졌지만 여호와의 손은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다곤 신상에 부러진 손은 아무 능력도 없지만 주님의 손은 보이지 않아도 곳곳에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손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누군가에게 낙심하고 널브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만 가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